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까지 구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신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덩남하였느라 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 임하여 그 혼이 떠나리라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미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락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발령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을 유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 스모 빌라와 통관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중에는 성경을 보통 본받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을 본받자, 하나의 말씀을 본받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성경에 보면, 정말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불상사가 이게 툭툭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도 생겨나고 또 나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때 본받으라 하는데 어떤 걸 본받아야 하느냐, 이런 것까지 본받아야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급탈하고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그 바세바의 원 남편까지 적진에 나가서 깊숙이 죽이기만 합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남편 죽이고 그 아내를 자기 처로 삼는 그런 행위, 그게 이제 지저분한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소위 성군이라고 불리는 다윗, 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골리앗을 돌멩이로 쳐보셨던 그 위대한 전쟁의 영웅,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의 표상인 다윗이 그러한 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럴 때 도대체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 말씀도 살아야 될 다윗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느냐 하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며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면서 지금까지 본받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회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훌륭해질 수 있느냐, 그런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셔서 인간을 죄에서 건지실 분이 누구냐, 그게 초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가 개입해서 그 개입한 그분 덕분에 우리가 어떤 효과와 덕을 보느냐, 거기에 초점이, 성경의 초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하냐 대단하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다윗은 완벽했다, 실수도 없다, 다윗은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다, 그걸 강조하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예수 믿는다, 너희들도 다윗처럼 이렇게 훌륭해라,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누가 있었으며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누가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있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함께 있음이라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나쁜 길 안 해주기, 나쁜 길로 안 가기 위한 함께 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뭘 함께 있으냐면 네가 이렇게 저지르라도 거뜬하게 천국 간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한 함께 있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신학에 와서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있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 이렇게 할 때 얼른 상식적으로 들으면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 있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실수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 잘 인도해줘가지고 나쁜 길로 안 갈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그건 큰 오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어떻게 몰고 가시느냐 하면, 함께,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많이 일깨워주기 위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죠. 내가 잘나서 천당 가는구나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아,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덕분이라면 느끈하게 천당 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알게 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목사가 목회하는데 실패했다. 처음에 교인 10명 나오는데 나중에는 1년 가가지고 한 명도 안 나오고 나중에 저 사모하고 아들밖에 없었다. 그럴 때 목사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이러십니까? 라고 물은다면 진짜 성도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요. 그게 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나의 함께 있습니다. 네가 목회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내가 목회 성공해야 돼. 나는 잘나야 돼. 나는 위대한 목회가 돼야 돼. 그것 때문에 그러한 욕심 때문에 가리워졌던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과 희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모아넣어서 그런 눈의 껍데기를 빗기게 해가지고 진짜 진솔한 나의 실패자임을 불구하고 구원시키셨다는 그러한 은혜를 부각시키는데 몰아넣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꼭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일만 툭툭 일으킵니다. 내가 꼭 꿈꾸려가지고 반드시 이런 일이 나야 되라고 생각하는 일은 절대 안 일어나고 실패했구나. 나 또 일이 안 돼. 그래 일이 안 될 줄 알았어. 내가 될 일이 있어. 이렇게 스스로의 자기 기대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실망스러울 때 그때 주님께서 일을 어떤 일을 우리한테 제공을 하죠. 왜? 그렇게 제공할 때만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진짜 나의 공로와 무관한 나의 업적과 관계없이 그냥 공짜로 주신 은혜 덩어리로서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사야 53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초점이 그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 예수님의 찔림은 십자가에 찔리면 찔리시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온 게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찔리심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면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찔리심 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장치예요. 그냥 맨탕으로 맨손으로 함께 하심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찔리심 찔리심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허물이 있음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께서 형편없이 상했던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달리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께서 심하게 망가지시고 처절하게 주저앉아야 되고 상해야 되고 상처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그분이 징계받는데 낫기는 효과보기는 우리가 효과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도다. 사실은 채찍은 하나님의 채찍은 우리들이 맞아야 되는데 그분이 채찍 맞음으로 낫기는 우리가 나은 거예요. 채찍 맞아야 될 이유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요 내가 교회 잘 나오기 때문에 내 찌를 일이 없지요. 내 찌를 일이 없지요. 내 보고 이렇게 저렇게 말할 거 없지요. 나 잘하고 있죠. 자꾸 자기 긍정, 자기 잘남, 자기 의로움 여기에 매달리면서 이렇게 잘난 말 하나님이 함께 신이 도와서 내 일을 이루어지게 해야죠. 함께 하시면 해주세요. 자꾸 함께 하시면 그런 식으로 자꾸 오해해서 해석하더라 이 말이죠. 그것은 성경의 초점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아내가 둘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팔자가 시다는 이야기지 제수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을 반드시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비록 남자가 두 여자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사랑받는 여자에서는 다른 여자와 다른 아내와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비교하다 보면 저쪽에 사랑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미움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거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한쪽을 사랑하면 한쪽이 반드시 미워하게 되어 있죠. 한쪽이 본체 다른 그림자고 한쪽이 밝으면 반드시 반쪽은 어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둘 가졌다 말은 팔자 되게 사납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누가 더 사랑하느냐? 라헬, 레아라는 아내도 언니도 있고 또 라헬이라는 동생도 있는데 야곱은 동생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레아 같은 것은 한 추럭 갖다 부어놔도 그럴 때 보지 않을 정도로 사랑합니다. 적어도 사랑이라는 그 정도 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양으로 막 밀어붙인다고 흙이 흠뻑 빠지면 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돈이 한 추럭 들어와도 거기에 흠뻑 빠지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은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이죠. 누나, 처나,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내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미워하라 남들을 겁먹고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이웃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내 사랑은 남들보다 독특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우수해야 돼. 월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내 자식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한다 이래 돼버리면 자식 바쁠 때는 예수 갖다 버릴 그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게 자식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혼명이 저 꼴보기 싫은 못생긴 레아는 일찍 죽어도 아무 상관없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만큼은 오래오래 살아서 같이 재미나게 살고 싶은 것이 야곱의 마음인데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겉으로 사랑했던 라헬이 일찍 죽어버려요. 참 이런 일이 또 있지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이 있는데 그 이스마엘을 갖다 버리고 그 이스마엘 그런 것들 보아도 이삭을 더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을 얄궂게 하는가?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은혜로 하나님의 네가 예상치도 못했던데 완전히 하나님의 홀로 된 공로와 작품으로서 은혜 덩어리 그대로 순수하게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평소에 은유하게 이거 원하는데 저거 원하는데 이거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일단 그것을 박살내고 그 박살낸 그 토대 위에서 네가 생각지도 못한 그것이 은혜로 오는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십니다.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마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는 것은 마귀가 도와주고 열심히 도와주지 그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한테 반해버려요. 걔 내한테 반했나? 하고 이렇게 딱이 소녀 그걸 이야기했습니다만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반해버려요. 그래서 만약 자기가 어떤 일이 잘 되어버리면 일을 잘 되게 된 내한테 그만 반해버려. 이게 나르시즘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그 신화에 보면 그 저 물 보고 좋아가지고 그 물 빠진 사람도 있는데 자기 자신한테 매를 느끼는 겁니다. 크리스테바라는 유명한 여성 그 철학학자가 그걸 연구를 했어요. 사랑이 뭐냐? 결국 사랑을 쭉 2000년 동안 했던 사랑했던 경우 로미아 주리엣부터 해가 성춘향부터 해가 세상에 온갖 사랑을 전부 다 수집해가지고 사랑이 뭐냐 정의를 내려보니까 사랑이는 뭐냐 자기 좋아하는 거지 남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좋아하는 자기가 너무너무 좋다는 그게 사랑의 핵심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기 좋아함은 그것은 일체 외부의 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용물의 대상으로 그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 보기에 저주스러운 거죠. 그래서 은혜 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로 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고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 고통은 뭐냐? 너희의 흠을 인함이요. 너희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우리의 흠을 우리의 죄악이 무언가를 예수님의 고통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일찍 죽지요. 죽으니까 라헬이나 야곱이나 둘 다 막 속이 상하죠. 예? 못생긴 것들은 이렇게 살아있고 잘생긴 것들은 이렇게 죽어버리고 그렇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리고 사랑받던 그 라헬도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애 죽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떤 자식이 태어나는데 그 자식 이름은 아주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애기는 그 애기 때문에 엄마가 죽어요. 자식 때문에 엄마가 죽는다. 나중에 그 베냐민한 자식은 야곱으로 하여금 약속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맺어주는 그런 중간 캐리어를 하고 중간 운반책 역할을 하는 이름이 나중에 베냐민 됩니다만. 근데 일단 그 나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는 하나의 중간체가 되든 뭐든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당장에서는 그 자식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을 판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나 통탕할 지경이고요. 아직 아들을 이제 아들 하나밖에 안 낳았기 둘 놓고 일하면 이제 점점 나아가지고 이제 형하고 이제 언니하고 이제 라이벌 이렇게 관계 투쟁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는 지금 죽을 판이란 말이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열둘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아들 죽고 난 뒤에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아들이 열둘밖에 없어요. 경제 한 대상자가 하나 죽으시니까 뭐 열둘로 끝났죠. 그래서 자기 자식을 놓으면서 마치 언니한테 패배한 것처럼 느끼면서 하는 말이 자식 이름을 베노니라고 이름이죠. 베노니가 뭐냐면 슬픔의 아들. 나는 슬픈 여인. 너는 내 아들. 나의 슬픔, 나의 비극적인 운명과 같이 갈 이 안 된 자식아. 참 처참한 자식아. 네가 태어나서 이제 엄마 없이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찢어지죠. 그래서 너는 기쁨의 아들이 아니고 반대로 성자의 아들도 아니고 너는 슬픔의 비극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 이름을 그렇게 이름 지어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죽고 마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작품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슬픔을 유발시키는 겁니까? 일부러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 라헬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 하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다는 것은 지금 야곱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야곱과 함께 있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함께 있는 하나님의 마음가짐을, 마음 됨됨이를 지금 슬픔이라는 비극적인 운명을 지닌 라헬을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귀신이 우리한테 함께 있다 합시다. 귀신이 때문에 마음도 모르고 눈도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귀신이 자꾸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 모르는데 자꾸 왠지 자꾸 눈물이 나죠. 이 사람 눈물이 나네. 왜 자꾸 눈물이 나지? 근데 쿡쿡 쑤시는 귀신은 말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니까 내한테 눈물이 나네. 그게 눈물을 내는 것은 너와 함께 있는 내 마음이 지금 눈물 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내게 눈물 나게 한다.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상식이 뭐냐면 내 소원풀이 잘 되고 내 소원대로 내가 난 욕심대로 뭐든지 만사 형통해가지고 내가 선지자가 되고 최고 인물이 되고 내가 스타가 되고 출천산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것이 함께 있음인데 정작 그게 하나의 우리의 소망인데 실제로 내 사랑 아내가 죽고 그래서 태어난 자식은 슬픔의 비극적인 아들이 돼가지고 엄마 없는 자식이 돼가 태어나버리고 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있는 진실한 모습이 그 모습이다 말이죠. 너무나 우리들의 소망과 다르지요. 예수님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십자가에 돌을 아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의 증인 되어라 하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고통이 우리를 통해서 스며나오고 이게 퍼져나오고 구현되고 들추고 나온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삶의 특징이에요. 남들은 자기 행동 자랑하고 자기 업적 자랑하고 자기 능력 자랑할 때 우리는 오직 십자가 달린 예수님만 사랑하라. 나는 아무 사랑할 것이 없고 이 쓰레기 같은 나도 전당할 수 있다는 그 배경에는 주님의 바로 십자가에 지신 공로만이 들어있다. 이것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뭐로 바뀌냐면 베냐민으로 바뀌어요. 뭐냐면 오늘 그걸 보고 야곱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뭐냐면 베냐민이요. 베냐민은 뭐냐? 오른손의 아들. 이름이 특이하죠. 아니, 왼손의 아들도 아니고 어떻게 오른손의 아들이냐? 이게 오른손이라 하는 것은 옛날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왼손과 오른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왼편과 오른편이 있는데 하나님께 일을 할 때는 능력으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오른쪽으로서 일을 하신다. 하나님 다음이 드러날 때는 하나님의 오른편을 통해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장차 오실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베냐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등장한다는 것을 미리 앞당겨 보여준다는 뜻에서 이게 이름을 베냐민이 졌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베냐민은 앞날이 캄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은 다 엄마가 살아있는데 유독 이 베냐민만큼은 요셉과 베냐민만큼은 엄마 없이 살아야 될 그런 험난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베냐민이 나중에 형들에 의해서 요셉과 베냐민, 그게 야곱은 누굴 사랑한다고요? 라헬을 사랑하는데 라헬에서 몸에서 태어난 직접 아들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입니다. 근데 요셉과 베냐민을 누가 미워하느냐 하면 다른 형제들이 다 미워해요. 야곱은 너무너무 그 자기 그 라헬이라는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라헬에서 난 자식도 같이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그게 상대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사람 쪽을 사랑하게 되면 편해야 돼가지고 남자한테 미움받죠. 다른 형제들은 철저하게 요셉과 베냐민을 철저하게 왕따시키고 도외시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얼마나 미워했던지 다른 형들은 요셉을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아니 눈에 보기 싫다 말이죠. 사랑하는 자를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를 팔아먹으면 말이냐마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한테로 돌아올까 싶어서 그 짓 하고 있다고. 나중에 결국 요셉은 팔려 나갑니다. 그때 팔려가면서 나중에 요셉이 우영곡절을 거치면서 남은 나라 가가지고 총무 대신이 되죠. 총리 대신이 됩니다. 총리 대신이 되면서 제일 염려한 것은 형들이 이 요셉을 아주 박살, 이 운명을 아주 작살을 내는데 남은 라헬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 동생 베냐민도 해코지 할 거라 하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 자기 애굽의 나라에 양식 사러 온 형들에게, 물론 형들은 모르죠. 형들에게 베냐민을 잘 있는가, 그것이 제일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잘 있는가, 야곱이 잘 있는가, 그 두 가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무 대신이 되고 난 뒤에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살짝 숨기고 어떻게 베냐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있는가, 그걸 궁금해서 베냐민을 꼬시기 위해서 시므이라는 형제를 볼모로 잡았고 그래서 베냐민 포장했고 베냐민을 볼모로 해서 아버지를 애굽까지 이렇게 데려오도록 유도를 했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라헬이라는 그 여인은 죽었지만 그 라헬의 여인의 그 고통은 결국 이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구원받는 자는 이러한 고통의 산물, 고통에 의해서 생산된 자식, 고통을 아는 자식, 고통을 체험한 자식,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함께 동거동거를 같이 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자식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죠. 비록 그 라헬은 그걸 모르고 죽었지만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나는 죽으면 네가 혼자 남아가지고 왜서 할래? 아이고 네 팔자나 내 팔자나 나는 죽는 팔자다만 너도 이제 참 걱정된다 이렇게 하고 걱정스럽게 죽었지만 그래서 이름을 베노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남들한테 대척받고 딸림당하고 미움받는 그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나타날 때 그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다 말이죠. 이것이 성경의 초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야심과 우리의 야망을 채우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고통의 모습으로서 사태로서 우리에게 나타난가, 그 하나님의 고통은 우리 죄 때문에 당한 느끼는 그 고통, 그 고통을 아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들을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신다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그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시원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뭘 기도해야 돼, 뭘 기도해야 되고, 뭘 요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철없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한 사람은, 성령이 기도한 사람은, 뭐 어떤 느낌이 오느냐 하면은, 처음은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또 십자가의 아픔을 가지신 그, 주님의 아픔과 성령의 탄식 소리가 그 사람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철없는 나를 위해서 이토록 희생과 순환을 많이 겪으셨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는 남들한테 안 지기 위해서 내 것 달라고 그렇게 철없이 기도했구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라헬, 베냐민,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봉사자예요. 어떤 봉사자? 하나님의 그 아픔을 전달하는 봉사자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는 뭡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뭘 봉사해야 됩니까? 이만큼 내가 잘났다, 훌륭하다, 그걸 과시하는 봉사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예수님의 순환이 쓰라였던가. 이 철딱선이 없는 인간 세계에서 버림받는다고 얼마나 예수님은 순환을 막 겪었을까. 얼마나 괴로움과 아픔과 그런 것을 고생을 많이 했던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봉사자로 세우시고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 짜증나지요? 뭐 우리는 교회 일하는 사람 있어야 뭐잖아요. 그죠? 옛날 제가 대구 성인교회에 있을 때, 있을 때죠. 그때 그 중고등부 뭐 청년에 많이 봉사한다마는 크리스마스 다 오는데, 아직 제가 서울에 안암제일교회에서 봉사할 때, 청년, 크리스마스 다 오는데, 교사, 청년, 연극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왜 청년들 약속을 지키는지, 뭐 나는 그 백수라서 잘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저녁 8시까지 모여가지고 뭐 만들고 뭐 연습하고 했는데, 아, 8시 되고, 9시, 10시 돼도 하면 다 오네. 정말 그동안 만들어놨던 크리스마스 준비물 막 다 떼고 싶어. 다 떼고 싶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아픔을 우리 저에게 주십니까? 그 외로움은 바로 그런 외로움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철딱선이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그런 식으로 그보다 더 깊은 외로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크리스마스 다 흥얼거리고 교인들 교수 많은 교회 가서 박수치고 재미나게 놀고 그냥 노닥거리는 재미로 교회 오지만 진정 그 분주함과 웅성웅성함 속에서 진정한 외로움,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외로움은 거의 맛보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맛보는 것을 우리 기뻐하고 도망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붙잡아서 예수님의 고통을 전하기 때문에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외로움과 외톨이 됨, 그런 것을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서러움 당할 때 오히려 성령님 여러분 함께인 줄 알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고통으로 우리를 건졌지만 우리는 왠지 고통이 없는 곳으로 도피하고 싶은 우리의 충동입니다. 점점 하나님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 불러내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제는 올해는 청산하고 주님의 외로움의 고통과 아픔과 서러움을 깊숙이 오히려 찾아들어가고 파고들어가는 길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